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절 예배죠. 모르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인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면 정말 여러분들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부활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더 마음속에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너무 중요하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삶에서, 내 가족에게, 교회에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이 마음에 느껴져야 돼요. 정말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부활로 내 삶이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더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으니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서 그들도 나처럼 생명롭고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몸이 아플 때 너무나 아팠는데 병원 가도 치료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근심 걱정 어린 얼굴로 나를 쳐다볼 때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 죽음에 가까우면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살고 싶은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귀한 거죠.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느 한 분이 간증하는 것 지금도 기억되는데 허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죽을 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는 너무나 아프고 일어나서 걸어다닐 수도 없고 의사는 당신이 다 죽는다라는 절망적인 얘기를 할 때 병원 바깥에 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부럽다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서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살아나가서 저렇게 걸어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은혜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허리를 이렇게 세워서 꾸부정한 그 자세로 병실을 다니면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고침받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걸어나와서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건강히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부활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주일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이 좀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사람들에게 맡겨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불신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한 주를 7일로 계산해서 합니다. 10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5일에 한 번씩 돌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왜 굳이 7일에 한 주씩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지 못지만은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날인데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게 되고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토요일날은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은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떠한 경우를 무릅쓰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핏발도 하다면서 믿음으로 싸우면서 예배를 지켰어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한테 얼마나 핏발 받았게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나중에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날은 예배드린 날로 이렇게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거죠. 공산주의 국가도 주일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미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러나 부활을 의심케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정말.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아니, 세상에 그런 말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어딨어. 감히 어디서 교회 와서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도 없고 전파한 것도 헛되고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도 다 지옥에 가는 건데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부활의 시당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 부활하셨죠.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무덤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짓말한 거겠지. 당시에도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선 부활했다고 소문이 퍼졌는데 거짓말한 거지. 그러다가 나면은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제자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모여서 조용히 문 닫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 내가 봤다니까요. 헛것밖에 적것밖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가 또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헛것밖겠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참 진짜 엄청난 일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앞에 등장하니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 죽은 걸 확인했는데 무덤에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믿기 어려워도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아, 살아나셨다는데 내 몸 만져보라고 그러는데 음식을 잡수시는데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예수님이신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셔서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 그 제자들이니까 뻥쳤겠지. 그것도 다 거짓말일 수 있어.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내가 확인해 보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만의 얘기만을 들을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그러다 우리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그 복음서 줬지? 그거 잘 읽고 그냥 신앙생활 잘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신 예수님은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담임 목사들을 세워줍니다. 말씀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의 역사는요 결코 짧은 역사가 아닙니다. 거짓말은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못합니다. 거짓말 갖고 교회가 2000년 존재하지 못해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증인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남아 돌아가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왜 여기서 가서 말씀을 전하냐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고 무엇이 이종길 목사를 이 자리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했던 때 나라 하여금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게 만드는 그것이 언제부터였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변한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가? 왜 그 일을 했는가? 후회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서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후회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후회되는 시간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굳이 기도 안 해도 뭐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뭐 예배 안 드려도 나름 행복한데 행복의 조건들을 나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많았는데 뭐 굳이 예배에 가가지고 뭐 은혜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면요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질병도 내 힘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죽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되는 거구나.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 자식들은 내가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약할 때 내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찾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문제들이 해결되네. 주님이 인도해 주시네. 이런 것들이 경험되지면서 무엇을 깨닫는 줄 압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내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외롭고 방황했던 그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날에 내게 줬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죠. 세상에 믿음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 안 때리라고 하는 법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붙잡은 사람도 없고 내가 영원히 돈을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월도 내 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언제 내가 주님을 만났을까 잘 구분이 되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은 언뜻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이민생활하면서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 제가 바닥에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죠. 내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졌을 그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평화, 돈이 줄 수 없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내 바깥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 안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평강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했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때는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내가 하는 길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제가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서 막힘없이 쫙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고 날 인도하시는데 내 앞날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주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나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분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제사 맞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는 겁니다. 십자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 권세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죄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영이 존재할까요? 사단의 역사를 경험해서 봤습니까? 귀신을 봤습니까? 뭐 굳이 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봐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안 봐도 악의 영들은 항상 움직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예수 믿으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시 갈 때 사단 와서 공격을 했죠. 세 가지 시험을 줬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데 무엇을 가장 노리냐면은 부활의 지당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부활에 대해서 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잃으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죄의 권세에 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을 알면 아마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요, 십자가도 같이 잃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죄의 권세 아래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욕받아가지고, 마귀 욕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는데 부활의 시험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주의 권세 아래 지발로 걸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누가 왕노릇합니까? 악한 영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부활의 시험을 잠깐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잠깐만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람들은 왜 공동체 예배에 나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활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여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부활의 신앙이 제대로 존립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주일을 잠깐만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본인은 느끼지 않지만요. 사단의 영에 이끌 받아가지고 멀리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싫어져요. 나와도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아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에 왜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내 심령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위험한가 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처럼 여기며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일 예배를 방해하고 부활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되는데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중간에 홍정희 목사님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부활절 맞이해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기자인데 목사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타이틀이 있는 그 제목이 뭐냐면 목사는 엔터테이너고 예배는 연출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연출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엔터테이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예배를 연출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요. 멋지게 만듭니다. 옷깃들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오니까 그래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광고도 그냥 읽지 않아요. 영상을 만들어요. 아주 전문적인 제작자들이 광고 영상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 전체를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만들어가지고 시스템을 돌리게 만드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 나누고 이때는 누가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 찬양서부터 기도 순서자부터 말씀 전하는 사람 뭐 성가대원들 뭐 해가지고 전체를요 하나의 시나리오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프로그램해가지고 끌어가면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예배를 만들었으니까 연출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면은 예배를 못 드렸습니까? 전문가들이 예배를 만들어야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근데 홍정희 목사님이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엔터테이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총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목기를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몇십 명 모였을 때는요 정말 목회다 목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몇백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할 때는요 경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무슨 생각을 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 다음 순서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순서는 그 다음에 우리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더 멋있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에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어떻고 뭐 외모가 어떻고 삶의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보는 눈도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를 보는 눈도 굉장히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실력도 굉장히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보실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우리 영광하고는 정말 다를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좋아야 돼요. 내면이 좋아야 돼요. 누가 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내 안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흘러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필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 아니에요. 성경 몇 번 읽었는 것도 자랑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변화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목사가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나는 왜 이렇게 깨어지기 어려운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기 어려운지,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닫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마음 편하게 살자, 뭐. 내 모양이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를 위안할지 모르지만, 실제 자기 모습을 볼 때는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주 잘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성경을 잘 맞췄었거든요. 실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실습을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강사들 앞에서 실습을 할 때 지적을 해줘요. 누구는 그거를 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적질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지적질 한다고. 기분 나쁘니까. 사실 기분 나빠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분이 나빠요. 좋은 얘기 해준 거잖아요. 당신은 지금 강의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 이게 부족하고 이건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한 사람씩.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또 목사잖아요. 평신도가 저한테 지적을 하니까요. 기분이 정말 살짝 나빠지려고 그래요. 이 겸손한 이종규 목사도 그때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더라. 기분이 나쁜 거,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살짝 올라오다가 내가 눌렀지 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다 옳은 얘기예요. 해보니까는 나의 실력을 알겠어요. 나의 실력을 알겠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 얘기예요? 못해요. 못합니다. 어느 자식이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부모님 신앙생활 보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잘못합니다. 얻어 터지지. 잘못 얘기했다가. 그냥 부모니까 어르니까 잘 섬기고 순종 잘해야지. 이런 정도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럭저럭 잘 사는 것 같죠.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변화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성경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 공부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정말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도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애쓰고 노력함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면서 후회를 하지만은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만큼은 정말로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가면서 내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번 주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마음에 느껴집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설교를 들으니까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느껴집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물러가면서 내 내면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까? 부활의 주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경험되면서 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에 속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 이 시간에 정말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생명 충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